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주의 발은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간 데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2장. 유월절이 되기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저녁잔치가 베풀어졌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저녁을 먹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다. 마리아가 순수한 나드로 만든 값비싼 향유 한 그릇을 가지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가리옷 사람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가 말하였다. 그 향유는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으로나 살 수 있는 값비싼 것이요. 어찌하여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 그러나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맡은 사람으로서 자주 그 안에 든 돈을 몰래 꺼내갔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마리아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는 내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해오던 것을 썼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신다는 것을 듣고 때를 지어 그곳으로 몰려갔다.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높은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함께 죽일 계획을 세웠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자기들을 버리고 예수께 가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 있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서 외쳤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같다. 시온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님이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자들도 이 일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뒤에야 이 말씀이 그분을 두고 쓰인 것이며 또 성경에 쓰인 그대로 사람들이 예수께 하였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하여 널리 알렸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맞으러 나갔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보다시피 이제는 다 틀렸소. 온 세상 사람이 모두 그를 따르고 있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리스 사람들도 들어 있었다. 그들이 빌립을 찾아갔다. 빌립은 갈릴리의 베세다 사람이었다. 그들은 빌립에게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고 부탁하였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시간이 되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보존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롭다. 아버지, 이 고난의 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니다. 내가 이때에 온 것은 바로 이 고난을 겪으려는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때의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다시 또 드러낼 것이다. 그곳에 있던 무리가 그 소리를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목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곧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질 때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게로 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겪을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귀띔해 주려고 하신 말씀이다. 무리가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이 들어올려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어둠이 너희를 덮치기 전 곧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무리에게서 자신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주님,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내게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유대의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다.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사람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크게 외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만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실제로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말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내게 다 일러주셨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출애굽기 제4장.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 보니 손에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네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고 너희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파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포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안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할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예수 아니면 전귀하리로 예수 아니면 전귀하리로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집트로 피난한 주님의 가족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보러 갔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지요. 헤롯이 그들에게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헤롯은 그 박사들이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신 대로 다른 길을 택해 고구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너무 화가 나서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이기로 했어요. 그러면 예수도 죽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헤롯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헤롯이 엄청나게 많은 남자 아기들을 죽였지만 예수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을 택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후 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날 밤 당장 떠나야 했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 천사는 요셉에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기를 죽일 때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예수를 지켜주셨어요. 헤롯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헤롯이 죽었다고 알려주실 때까지 이집트에서 마리아와 예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사렛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는 자랐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왔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결혼한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셋째가 형수와 결혼하였습니다. 동생도 이렇게 차례로 형수와 결혼을 했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마청의 아내였던 여자가 맨 나중에 죽었습니다.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결혼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니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부활한 뒤에 사람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살 것이다.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직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기도를 시험했던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형식을 중하게 여기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실패하자 이번엔 현실적 성향인 사두개인들이 또다시 시험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영원한 세계라든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약속보다는 권력과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을 빌미삼아 이 속을 챙기고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듣고 기회만 보고 있던 사람들로 자신들이 부정하는 부활을 말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을 비유를 들어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성경의 내용들을 트집 잡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뒤흔든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주님을 시험하려는 간교함에서 나온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결혼의 한계와 부활 때 우리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다는 데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3절에서 28절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허무 맹랑한 말을 지어내게 된 말씀은 단 한 구절이었고 신명기 25장 5절이었죠. 이러한 전례는 율법 이전에 있었던 전통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10절에 유다의 큰아들 엘과 둘째 오난 그리고 다말로 통해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유치한 동화만도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드는 저들이 참으로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려고 별이 별 꾀를 다 짜내다 보니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거절하고 사람의 이론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이런 억지스러운 비유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억지는 억지 주장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하늘의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귀중한 가르침이죠.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잊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처럼 말하면서 그게 단서를 붙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늘의 일을 이해하려는 사람, 속된 것으로 신령한 것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억지 주장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세계를 열어 보이십니다. 29절에서 30절이죠. 저들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꾸미게 된 것을 주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29절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생명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성경의 귀중성을 강조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아무 책도 더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면 족합니다. 여기에 온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중단시키는 부활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당연히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 우상에 익숙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던 우상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을 알지 못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오해들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기껏해야 육신적인 것 이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하는 간단한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죄값으로 계속 죽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생산을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는 다시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생산도 필요 없고 결혼도 필요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바울 사도가 부활의 신비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을 다 논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의 몸과 상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불편한 죄의 도구인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31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출애굽기 3장 15절이라든가 4장 5절에도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새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은 본래 출애굽을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들을 그 종된 자리에서 자유케 하려고 이 말씀이 계속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강한 죄악의 능력 아래 종살이하는 우리를 인간의 수완이나 지혜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사망에게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지불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심을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오늘 32절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로 유명한 인물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산 사람이란 단순히 육신으로 호흡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었으나 천국에 영원히 살아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왕의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현재로 보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도 배웁니다. 본문의 병행구절인 누가는 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누가복음 20장 38절에 귀중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살아서 걸어다니고 행동하고 먹고 자는 사람들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헤어짐을 슬퍼하고 죽음을 애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일생을 탄생해서 죽음까지, 아니 영원의 세계까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생긴 처음의 아담에서부터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현재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지혜의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잊지도 않은 것들을 예를 들어 논쟁하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이런 어리석은 시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비유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요 예수도의 보혈을 믿고 순종하여 거듭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시작해서 끝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현재로 보고 계시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2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받아들이면, 만약 내가 소리쳐 부르면, 만약 내가 간절히 찾으면 이라는 세 가지 조건에 따른 좋은 결과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1절에서는 우리말 문장이 마무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만 읽은 이유는 잠언 2장 전체가 히브리어로는 하나의 문장이고 구성과 의미 면에서 보면 11절과 12절 내용을 분리하는 쪽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네 줄, 네 줄, 세 줄, 12절부터 22절까지 또 네 줄, 네 줄, 세 줄의 구조로 아주 멋지게 짜여 있습니다. 오늘은 2장 앞부분을 마무리하는 세 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은 네 줄이 신앙적인 면에서 얻는 결과였다면 오늘 읽고 있는 세 줄은 윤리적인 면에서 얻는 결과입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일곱 줄이 됩니다. 완전수인 7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밀한 구성입니다. 잠언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담긴 내용을 묵상하기에 앞서 잠언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잠언 2장처럼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 삶의 7분의 4를 믿음으로 채우고 성장하는 가운데 나머지 7분의 3이 윤리적인 성숙으로 채워지면서 풍성하고 매력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언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은 앞서 1장 3절에 나왔던 덕목들입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웅장한 느낌을 주지만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번역 등을 참고하면서 1장 3절에 담긴 뜻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의 세 번째 목적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통찰력을 발휘하며 지혜롭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거기에는 의와 공평과 정직이 수반된다. 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잠언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내신 지혜와 명철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윤리적인 면에서도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잠언 2장을 읽어보시면 11절과 12절 말씀을 분리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새번역에서는 잠언 2장 11절과 12절을 나누어 번역했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은 지혜가 가져오게 될 행복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올 때 누리게 되는 네 가지 복된 측면은 그 네 가지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되는 복들입니다. 첫째는 의입니다. 의로움의 가치를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올바른 인생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가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로운 삶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개역개정판 잠언에서 정의라고 부르는 것. 우리말의 일상적 어법에 맞추어 이해한다면 공평, 즉 공정함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재판과 관련해서 정의라고 하면 올바른 도리를 뜻하는 것으로 주로 이해가 됩니다만 히브리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에게 정의는 공평성과 공정성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를 표현한 조형물이 그러한 생각을 잘 드러냅니다. 눈 가리개를 한 채 칼과 저울을 들고 있죠. 그러한 모습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공정성과 공평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에 담긴 지혜를 하나씩 내면화할 때 우리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타인을 대하며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정직입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는 매끄럽고 평탄함과 관련된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공평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윤리적 의미에서는 정직함으로 이해하는 편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나온 공평,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의 경우처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기보다는 개인의 내적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모든 선한 길입니다.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곧은 앞에 나온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 세 가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를 포함한 모든 선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선하다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인데요. 몇 가지 예를 통해 선한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1장에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네, 여기서 충실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선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는 토브입니다. 토브는 행정적인 면에서의 실질적 편익 또는 오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네, 여기서 모세의 장인이 한 말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의 분위기를 살린다면 개역 한글판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하다는 표현은 추상적인 관념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 도시 국가의 왕 가운데 한 사람인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에게 충성한 것을 선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토브의 용법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에서 선한 것의 의미는 이처럼 폭이 넓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 다른 것보다 더 나은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행복한 마음까지 나타냅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는 지식이 주는 기쁨을 이야기했고 11절 말씀은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은 제가 근신이라는 말을 젊은이에게 적용할 때 매우 조심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신이라고 하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책입니다. 잠언에서 근신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사려 깊게 생각한 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현명함이라고 옮겼는데 좋은 번역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물러나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며 실천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지혜가 조금씩 들어와 자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현명함과 분별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사는 덕분에 라디오를 통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싶어도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귀를 열어 아버지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눈을 열어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사 복음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모두의 머리에 지혜를 더하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하나님을 알기 전보다 더 잘 해내며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만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염려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미혹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몸이 아파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봄날을 다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위를 이기고 다시 찾아온 이 봄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느끼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하시고 이 방송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를 위해 이 낮은 곳까지 내려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생각하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